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1일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공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예정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과의 회담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민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어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 석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시작된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기준 최소 1,400명이 사망하고 3,400명이 부상당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밝혔으며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2,808명이 사망하고 9,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 및 다른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악화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의 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쟁 확대를 막고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남쪽과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의 유일한 해안지역 출입로인 라파 통행을 차단해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구호 지원을 위한 안전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집트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수백 톤의 원조 물자를 적재한 트럭 약 160대가 오늘 라파 지역 국경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목격자와 이집트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원 물자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에 의해 장악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11일째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통화해서 갈란트 장관에게 신속한 안보 지원과 분쟁 확대 방지를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민간인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가자지구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해준 갈란트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싱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남부 일부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2,000명 규모의 미군 비전투 병력 배치를 준비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 부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안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결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과 인도적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이 결의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부요의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면서 양측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양상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화물선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큼 많은 수의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10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층 긴밀해지는 양상입니다. 양국 간 대규모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입니다. 북러 두 나라의 밀착은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시화됐고, 이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으로 밀착의 강도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나 정치와 외교, 경제 등 양국 간 다방면의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사전에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국 간 협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전에 공개하고 또 일정을 향후 진행하게 되면은 북한이 보도를 아마 또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외교적 형식을 빌려서 밀착을 과시하고 이걸 대미 견제용, 폭넓게는 뭐 대남 견제용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다분히 내포한 그런 외교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선 1년 열흘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두 개의 전장을 상대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북러가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미전선을 놓고 중국과의 관계 급진전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유대가 강화되고 규칙기반 질서라든가 자유주의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서서 대응한다는 논리로 북한은 북러 간 관계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보 불안감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 안보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테고.
북러 간 대규모 무기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밀착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개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8월 중순부터 러시아가 민간 선박 두 척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군사 물자를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전에 이미 러시아의 대규모 탄약 지원에 나선 정황을 감안할 때 가급적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응권이 높아진 상황,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압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기간 중 북한 측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방문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고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수락했다며 방문 시기는 라브로프 장관의 10월 평양 방문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생각보다 빠르게 대규모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국제사회 비난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이런 태도로 미루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도 본격적으로 북한에 탄약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수급받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제일 좋은 거는 결국 푸틴이 와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푸틴이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푸틴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임을출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을 계기로 18일 개최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중러 정상회담 논의 결과도 북한과 공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화물선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오갈 때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반한 선박은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입니다. 8,811톤급 화물선인 앙가라호는 지난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이유로 앙가라호와 이 화물선을 소유한 M 리싱사를 독자 제재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이 불과 3개월 만에 북한 해역에 진입해 또 다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서 앙가라호의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앙가라호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M 리싱사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앙가라호는 지난 2018년 오션 에너지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마산항에 입항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션 에너지호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마산에 도착한 뒤 약 이틀 후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당시 오션에너지호에는 외국 국적의 선원 23명이 탑승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는 앙가라호가 2018년 중국 저우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다만 당시 소유회사는 M리싱이 아닌 마린 트랜스 쉬핑으로 기재됐습니다. 마린 트랜스 쉬핑은 미국 정부가 앙가라호 등을 제재할 당시 제재 목록에 추가한 회사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 등 제3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앙가라호와 M리싱, 마린 트랜스시핑 등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뷰어인은 국무부의 미국 제재 대상인 앙가라호가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과정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두 척의 선박 중 한 척을 앙가라호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인 라진항에 지난 8월 이후 대형 선박이 최소한 4척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앙가라호는 최근 약 두 달 동안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앙가라호는 지난 8월 10일 러시아 오호츠크해를 끝으로 더 이상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건 운항을 하지 않고 있거나 AIS를 끈 채 운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 운항 장면이 포착된 만큼 앙가라호가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앙가라호는 지난 8월 이후 AIS를 끈 채로 운항하며 자신의 위치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6일 앙가라호가 AIS를 끄고 운항 중인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적 출몰처럼 선박의 보안이 위협받을 때 AIS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는 러시아와 북한 해역을 왕래한 앙가라호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AIS를 끄는 사례는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BOA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중국 해역에 출몰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박은 중국 해역에 진입하며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낼 뿐 중국 해상을 벗어날 땐 곧바로 AIS를 껐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다이아몬드 8호와 호콩호, 뉴콘크호, 수블리코 등이 2021년 북한 서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IS 기록을 통해 이들의 운항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성사진에선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만 AIS를 통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14일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불법적인 전쟁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은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결의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돈과 군사장비 혹은 기술의 이전은 안보에 대한 유엔의 오랜 노력을 크게 훼손하고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장 강화는 인근 나라와 영내 및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강력한 제재 체제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데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크게 우려하면서 미국이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Well, it's a very serious development. It's very clear that Putin and Kim came to an arrangement.
신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 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우크라이나와의 불법 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 간 만남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면서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has from the beginning of the Russian invasion selectively revealed some very sensitive intelligence.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sort of highlight the bad deeds and it will cause a lot of countries
다만 그 자체로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he U.S. and other countries may sanction particular individuals or entities in Russia.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한일 독자 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a question for South Korea is whether it wants to respond by providing weapons directly.
세이모 조정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처안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습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South Korea could do since its own security is being undermined since
북러 무기 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며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선임 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I would disagree with people who describe sanctions as symbolic. I mean, the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토마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 제재 방식으로는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위협이 과거보다 증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북러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당시보다 북한 위협이 더욱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6일 미국 기업연구소 AI가 주최한 전직 태평양 사령관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Perfected its targeting, in my opinion, through repeated use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and refined its technology.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이러한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며 북한이 전략 미사일 능력, 탄도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우주 야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협력에 나선 미한일 정상이 이러한 북한 위협 증대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연 것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allies don't trust the United States enough o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 think we were better now in the past few years than we were.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준이 몇 년 전보다 낮다면서도 만약 그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가 자체적인 핵무기를 만들고 확산하는 때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등의 확장 억제 공약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난 7월 미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 is a mistake to put nuclear weapons American nuclear weapon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해리스 전 대사는 합리적인 이유로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며 우리가 그곳에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나 일본, 필리핀 등 외국 땅에 전술핵 무기를 두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V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우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위험한 변화는 러시아와 북한이 우선순위를 일치시켜 간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are arming for its part. You know, Putin is, for his part, he's trying to say sustain a war. He sees value in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enhance.
달러 전 분석가는 두 나라 모두 무장 중이라며 푸틴은 전쟁을 지속하려 하고 김정은은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모두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맞서면서 그 기본 원칙을 거부하고 있으며 새로 떠오른 연합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북러 간 밀착은 아주 초기 단계로 되돌릴 수 있다며 특히 중국 등과의 강력한 외교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도 북러의 군사협력에 대해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 한일 국가안보 관리들이 확실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overstate the degree to which the war in Ukraine has fundamentally changed Japan's security perspective and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public.
존스톤 석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정부와 국민의 안보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은 이런 관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 추세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설명회에서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무장단체 또는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추정되는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중동 국가와 무장단체에 수출해오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식별된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하마스의 공격 양상이 휴일 새벽 기습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 무력화 등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기초로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큼 많은 수의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전력을 계속 확장 및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억지력 셈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노력은 생존 가능한 핵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개발에 집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 본토의 지상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에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미국의 장기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의회의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안보 전략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김씨 정권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더욱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방계획은 북한이 교전에서 궁극적으로는 패배하더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역량과 관련해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기 위한 핵장치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보복의 위험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거부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김 씨 정권이 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협하며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작전 및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선 최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작용제와 신경수포, 혈액,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시 혹은 비밀리에 공격 옵션으로 생물학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과 관련 운반 시스템의 확장은 핵 보유국 간의 경쟁 위기, 충돌 증가와 이들 나라의 내부 불안정 가능성과 결부돼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핵기술 확산에 대한 의지를 고려할 때 계속 심각한 확산 우려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북한의 WMD 역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 역량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Of course,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 U.S. will expand.
세이머 조정관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에 나서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전략의 또 다른 큰 요소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억지력이라며 억지력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핵 무장이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포틀리스가 한국 내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B-52는 오늘 서울공항에서 열린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에이덱스 2023 개막식 축하 비행에 참여한 뒤 청주 공군기지로 이동해 착륙했습니다.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적은 많지만 한국 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52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번 B-52의 한반도 전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탈북민에 대한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북송 위기에 내몰린 탈북민들을 구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 자유연합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Stop forceful repatriation! Stop forceful repatriation! Stop forceful repatriation!
집회 참가자들은 시진핑은 한국인 살해를 멈추라, 중국은 탈북민 북송을 멈추라 등의 고우가 쓰인 피켓을 들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이 중국 내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강제 북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난 몇 주간 중국 정부는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중국 감옥에 구금돼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are all here to express our strong protest and want to urge the Chinese government.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 의원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히틀러의 유대인 학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대 의원은 우리는 북중 두 나라 모두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공식 기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추방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very well aware that any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forcibly repatriated.
대 의원은 이어 침묵은 죽음이라며 우리는 소리 높여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 방지 협약이 당사국입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 또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얀 양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계속된 강제 북송 중단 촉구에도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 의원은 최근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황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도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o this shows that South Korea alone cannot stop this forceful repatriation.
대 의원은 또 지난주 VOA 보도를 통해 강제북송 사실이 알려진 김초록 씨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김 씨 구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에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우선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를 좀 크게 떠들어서 중국 정부가 최소한 그 김초록 씨에 대해서 북한에 그를 처형하거나 뭐 수용소에 보내지 말라고 중국이 요구하게 하고 또 북한도 이제 그를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지 않도록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수전 시올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매우 끔찍한 상황이고 이것은 가족에 관한 일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일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horrible situation. This is about families. And what she's done is inhumane, barbaric, and illegal. And as I point out,
시올트 의장은 또 우리는 강제 북송에 관련된 이들을 제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국과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sanction them and hold them accountable. And South Korea needs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do that. And I also believe long-term, we need to boycott China.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중국이 이 잔인한 행위를 멈출 때까지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캠페인과 함께 미얀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이 반인도적인 강제 북송 행위를 멈추도록 중국 상품 보이콧 등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모 씨의 고모 김에스더 씨도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미얀 양국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에스더 씨는 한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민들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외교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서서 이 무력한 탈북민들을 구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been more active and more diplomatically effective to negotiate with China to rescue.
한국의 탈북 여성 단체인 뉴 코리아 여성 연합의 북한 여군 출신 이소연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그 안에서 항구로 가려고 했다, 탈출을 시도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가중 고문과 폭행과 또는 성폭행과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정말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말미에 중국은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영어와 한국어로 반복해 외쳤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13일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 안보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유엔 안보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유럽협회 유경철 연구사 명의로 작성된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더 늦기 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체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작전을 재개한 프랑스 정부도 북한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네온작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총리실이 올해 초 네온작전의 3년 연장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가 2026년 4월 30일까지 네온작전 임무를 연장해 한반도 주변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VOA에 이달 초부터 한 달간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0일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네온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캐나다의 무분별한 처사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공동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순환 배치하는 네온작전을 실시해왔으며 프랑스도 2019년 이후 4번의 초계기 파견과 5차례의 호위함 파견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경제국 회의에서 야심찬 의제를 내놨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ment for the United States to demonstrate our global lead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 중요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며 식량 안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보건과 보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G20 정상회담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과거에는 자격이 없었던 국가들을 위해 다자개발 은행개혁과 같은 문제들을 진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채 탕감과 난방구의 사회기반시설 수요 증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새로운 경제 회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인도와 유럽, 중동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철도와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과 에너지 공급 그리고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도와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경제 투자를 위한 커다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명하고 질 높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하는 어떤 노력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규칙을 지키면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비록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실무회담에 대한 약속의 표시로 오는 2026년에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전후의 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